인생은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길. 인생은 나그네다. 여러분 아마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나그네라는 말이 동의가 많이 될 거예요. 아마 여기 많은 유학생들은 아마 잠시 공부하다가 아니면은 또 한국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면에서 또한 나그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학생들뿐만 아니라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내가 원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나중에 한번 대박을 한번 쳐보겠다, 그래서 성공해보겠다라는 등등, 그리고 어떤 꿈을 이루는 곳이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 또 옮겨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그 환경이나 그 장소가 잠시 머무르고 또 떠날 곳이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그네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그네라는 것은 한 곳에서 계속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속 있는 거 있기보다는 그냥 잠시 거쳐가는 것이, 그런 자세, 그런 삶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를 나그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우리 이 나그네, 어떤 뚜렷한 목표 없이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뚜렷한 목표가 없어서 나그네가 아니라 뚜렷한 목표가 더더군다나 다른 이들보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심지어는 따돌림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주권을 처음 받았을 때 Resident Aliens라는 걸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Aliens라는 말이 우주인, 외계인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합법적 체류자, 거주자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합법적 체류자, 영주자라는 의미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또 여기에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따돌림을 받은 사람. 사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 말 이러면 아셨습니까? 저는 영어를 그렇게 봤는데도 alliance라는 말이 따돌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은 전혀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사전에 딕셔너리에 나오는 말이라.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크리스천이라는 나그네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따돌림을 받지만, 그렇지만 영광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측면에서 나그네임을 여러분과 저는 인식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나그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합니다. 이 흩어졌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디아스포라. 영어는 dispersion이라고 그러죠. dispersion. 흩어졌다는 말인데 scatter 뭐 이런 뜻인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이 헬라어를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 써 가지고 뭐 2014년 기독교 디아스포라, 뭐 선교대, 2015년 디아스포라 뭐 선교대, 뭐 이런 해외 한인들 뭐 선교대회 뭐 이런 식으로 뭐 디아스포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붙여요. 근데 그 디아스포라란 말이 흩어져 있는, 이 세계 흩어져 있는 한인 기독교인들의 뭐 선교 대회다, 이런 의미로 인해서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진 한인들이 모인다라는 그런 선교 대회다라는 의미에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쓰고 있죠. 흩어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흩어졌다는 말뿐만 아니라 그 단어 옆에다가 헬라어에서는 또 어떤 말이냐면 에클레토이스라는 말이 있어요. 에클레토이스. 이게 같이 가고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 선택된 나그네. 영어로는 chosen. 그래서 who are chosen 이렇게 돼 있어요. chosen도 돼 있지만 또 elected. 그 elected 아니면 chosen 됐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이 scatter, dispersion 됐다는 말입니다. 흩어져 있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 그러니까 단순히 지역적인 의미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흩어진 자가 누구냐를 말해주고 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흩어진 자,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을 클리어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흩어졌다, 흩어진 나그네가 어디 지역에 흩어져 있냐면 1절을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적고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이 본도라는 말은 한국말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폰토스, 이런 지역 이름이에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게 지금이 어디냐면 터키예요. 터키 지역. 에이저 마이너라고 그러죠.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 바로 이 비두니아, 뭐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이런 지역의 지명 이름이 오늘날의 터키 지명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터키 지명 이런 지역에 이 터키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살은 나그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신을 쓰고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왜 이곳에 흩어진 나그네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느냐? 왜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지금이 어떤 시대였냐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기독교 핍박을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베드로 전서 서신서를 쓰는 그 타이밍이에요. 그때라는 말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시대에 핍박을 가해와서 그 당시 이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됐든지 뭐 어떻게 콜로시엄 같은 데 와서 끌려 들어가서 경기장에서 사자한테 물어 뜯겨 죽든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했든지 죽어가는 그런 처참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이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이 시대였어요. 이 시대가. 그럼 이 시대 사람들이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자기 친구들을 잠시 못 보던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 너 살았니? 너 살았었구나. 나 너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았네. 반갑다. 막 허그하고 막 껴안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걔 누구누구 요번에 죽었어. 그리고 뭐 사형장에 갔어.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어. 뭐 여러 가지 가슴 아프고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게 전쟁이죠. 너 살았구나. 그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런 성경이 배경을 보는 책들을 보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흩어진 나그네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삶의 소망을 그것만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천국 본향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죠. 팔아서 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 헌신하고 그런 희생자들이었어요. 자기들의 믿음을 조금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믿음의 선진들이었음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또한 우리 자신이 이런 흩어진 디아스포라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들처럼 순교와의 제물로 죽었던 그런 디아스포라는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사수한다라는 믿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퓨리티를 지키겠다, 컴프라마이스 하지 않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흩어진 믿음의 디아스포라인지, 믿음의 정말 흩어진 나그네들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한테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이런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의식입니다. 나그네 의식은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그리고 또한 헷 족속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그는 말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도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다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잠시 잠깐 있는 곳이다 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그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정말 진정으로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의식과 목적을 가지고 혹시 살고 있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시미밸리라는 지역에서 목회하시던 프란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책도 쓰시고 또한 한국 온누리교회 가서 집회도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한국 사람들은 어떤 성공에 대한 성취감, 이런 것들이 성취의식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기도 제목이나 기도하는 걸 보면은 별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 똑같이 원하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별반 교회 간다는 그 이유 외에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원하고 똑같은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원을 가서 의대나 법대 가서 뭐 성공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원하는 거예요. 여기 유학생들도 계시지만 여기서 학위 받고 한국에 가서 좋은 대학 가서 이제 교수 되는 거 여기 모든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원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다 원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다른 것을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그런 믿음의 나그네인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것을 추구한다 그래도 거기에 우리의 의식이 다르고 우리의 중심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 의식으로 가지고 사는 자들의 그러한 자세요 정체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LA 있을 때 오래전입니다. 아마 15년 18년 전에 이분이 이 세미나 하는 것을 들었어요. 지금 한 70대 초반 되시는 분인데 박숭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마취과 의사세요. LA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인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마취과 의사는 일반 의사보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취과 의사는 일반 의사들보다 돈을 폐를 더 많이 받는데요. 그리고 별로 일도 안 한대요. 와, 그런 보통 의사들이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일하면서 돈은 일반 의사보다 훨씬 더 많이 번대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의사들이 다 열심히 노는데 자기는 적당히 놀면서도 다른 의사보다 폐를 더 많이 받는데요. 와, 그런 의사가 다 있나. 그래서 남부러워하는 그런 의사였는데 잘 나가는 의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35년 전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CCC 간사하면서 또 지금은 코스타 간사, 뭐 자마 간사 이런 학생들 이제 대학원들 이제 가서 이제 간증하고 비전 세미나 같은 거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초창기에 와가지고 미국에 와서 의사로서 그 당시에 35년 전에 뭐 집을 사셨대요. 한 30만 불.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은 이제 한 60만 불, 100만 불 이상 되는 그 당시 30년 전이죠. 그런 집들을 이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사실 그 친구들처럼 그렇게 잘 나가기 때문에 살 수도 있었는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여러 가지 뭐 코스타나 뭐 CCX 그런 데 가서 강사하면서 비행기표도 자기가 다 사서 간대요. 거기서는 사례를 따로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비량으로 가서 비행기표 끊고 자기가 다 가서 그런 거를 가서 강의하고 간증하고 뭐 그런 걸 다 한대요. 그리고 다 그런 거에 항상 이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브라질에서 뭐 코스타 하면 유학생들 집회 가고 여기저기 유럽에도 가고 뭐 미국에서 뭐 다 돌아다니시면서 이런 것들을 본인의 돈으로 직접 다 하시면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 자기는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닌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뭐 비싼 집으로 이사 가고 했는데 자기는 30만 불 집이 있다. 그 당시에 35년 전이죠. 30만 불 집도 다 어떻게 하냐면은 줄여서 타운홈에 지금 살고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도전하더라고요. 내가 집을 이제 축소해 가지고 타운홈에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떠십니까? 내가 망한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수지 맞은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수지 맞았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망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상 측면에서 보면 망한 거고 하나님 측면에서 보니까 수지 맞은 거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 나는 수지 맞았어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사시는 이유가 있대요. 보통 믿음이 좋고 정말 학생들 중에서, 엘리트 학생 중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이 좋고 믿음이 좋고 그런 학생들이 한번 뒤집어지면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학교 들어와요, 신학교. 그래서 신학교에는요 별 볼 일 없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평범한 학생도 많지만 죄다 똑똑한 애들은 또 다 들어와요. 뭐 MIT, 스탠포드 법학 박사, 칼텍 박사,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한번 뒤집어지면 이거 걷잡을 수 없이 들어와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와 보면,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한 친구는 스탠포드 법학 박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너 왜 왔냐? 내가 그러니까 자기는 대학교 때 은혜 받고 대학교 때부터 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목사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개업 변호사인데요. 샌디에고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인데도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런 게 이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그 장로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가 돼야 될 사람도 중요하지만 다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다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도 의사는 크리스천 의사로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길, 자기가 그런 샘플이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의사로서 희생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의사지만 의사 같지 않고 그 평신도지만 평신도 사역자로서 어떻게 보면 사역자 못지않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런 모습을 자기가 샘플로, 평신도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내 청사진을 젊은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해서 자기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세미나 인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참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은혜 받는다고 다 신학교 가서 목사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정 나의 삶의 현장에서 평신도로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흩어진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 많지가 않아요. 그런 젊은이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고 정말 이 젊은 세대들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처한 이런 환경과 직업을 가지고, 엔지니어면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가지고, 의사라면 의사, 티처라면 교사라면 교사, 무엇이든지 엔지니어, 자기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생각이 바뀌어서 주님을 향한 목적의식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기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흩어진 나그네는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보아야만 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관점에서 설명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나그네라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어떤 관계냐면 구속사적인, 삼위일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만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으로 구원받은 자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미리 아심을 따라, 그 말이 어디에 걸리냐면 영어 성경에는 택하심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who have been chosen according to the foreknowledge of God.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가 바로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 때문에 아심을 따라 택함을 받았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단순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자유 구원에 대한 우리가 자유 의지가 있어서 제가 구원을 받을지 A가 구원을 받을지 B가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아는 거예요. 아, 제가 구원을 받을 것이구나. 언젠가는 앞으로 퓨처에 장래 구원을 받을 것이구나. 알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걔가 구원을 받을 수,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 그냥 너가 구원을 받는다 하고 추인하는 거, 어크날리에서 하는 거, 인정하는 거, 그것이 예정이 아닙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예정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과정과 선택과 내가 만나는 사람과 모든 프로그레스 과정까지도 하나님 직접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예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몇 년도에 믿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함과 계획하심과 그분의 예정이 몇 년도 며칠에 그것이 드러난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것은 벌써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하심으로 그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 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고, 5절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택했다라고. 창세 전이 바로 타이밍이에요. 우리를 예정하신 타이밍이에요. 이러한 모든 섭리를 사실은 우리는 인간의 지혜나 이해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자꾸만 이해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요, 성경에서 계시한 이 정도만 우리가 아는 거지, 계시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아는 거지, 성경에서 계시한 거 이 밖에 있는 것은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해할 수가 없는데, 부분적으로만 계시한 만큼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사실 자꾸만 이해해보려고 그래요. 이해하고 난 다음에 믿어보려고 하죠. 여러분, 이해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안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믿으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택함받은 나그네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택함받았는데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택함받았어요. 여기도 나와있죠.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성령님은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성화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처음에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를 가르쳐서 칭의 받았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칭의라는 게 justify라고 그러죠. justification.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justified,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인이라 칭했다는 거야. 의인이 아닌데 법적 상태로, 법적 용어라고 하는데 이것을 칭의, 의롭다 칭해줘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sanctifica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성화됐다. 칭의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로 따라오는 단계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단계는 칭의의 단계가 없으면 성화의 단계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칭의가 일어나야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이 되어지는 것이 성화의 단계입니다. 나에게 성화라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하나도 없고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나는 칭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아직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믿으셔야 돼. 믿으시면 칭의를 받고 그 다음에 성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화는 우리의 삶 전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을 때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같이 된다 그랬죠. glorification, 영화되어지고 영화에 변화된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바뀌어진다라고 합니다. 칭의, 성화, 영화라는 단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순간에까지 우리가 가지게 될 그런 구원의 그런 어떤 서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런 모든 것을 누가 이루세요? 칭의, 성화, 영화, 이것을 누가 이루세요?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 이건 성령님의 사역. 예수님이 죽고 나신 다음에 성부 하나님은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이후에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성화의 단계로 나가서 영화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거룩의 영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어느 분들은 이 거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지, 내가 이제 술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서부터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좀 하지 말고 이 정도 도덕적인 거룩을 생각하세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이 거룩은 단순히 술이나 담배를 끊는 정도의 거룩을, 그런 도덕적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지는 그런 거룩을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갖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거룩하게 살면 사람이 거룩합니까? 성경 열심히 보고 말씀 많이 보고 큐티 열심히 하고, 죄송합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시고, 우리는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금요 기도에도 열심히 나오고 주일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구역 모임에 가서 열심히 큐티 성경 공부에도 참여해서 내가 열심히 발언도 해보고 이 모든 우리의 활동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 합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하는 것이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참 거룩입니까? 성경에서 그것이 거룩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언제 거룩하다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제 1장 후반부에서 나옵니다. 진리를 순종할 때 거룩하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대요. 영어로 뭐라고 하면 Now that you have purified yourself by obeying the truth.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했다. 그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거룩한 퓨리파이 되는 그런 홀리한 라이프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서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되어지는 게 뭐냐면 순종함과 오비디언스, 순종함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게 그 의미가 바로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분이,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예전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순종한다면 그것이 거룩한 삶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으로, 순종함의 삶을 살게 이끄세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탁상공론이라 그러죠. 탁상공론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거로만 끝이는 이 거룩을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쓰는 이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과정, 어떤 순서들이 있어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교리 서신을 특별히 쓸 때 뭘 처음서부터 시작하냐면은 구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요. 구원의 서정,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에 대해서 먼저 인트로덕션을 먼저 깔아요. 구원이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구속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세컨 파트에서 두 번째 파트에서 후반부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이러하여만 된다라고 그 다음에 삶을 어플리케이션하고 적용 문제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매 서신마다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그런 글을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 글을 쓰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무엇을 가르쳐주냐 하면은 거룩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는 자, 구원받은 자가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이냐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단순히 구원받은 것 그 자체, 그래서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나의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룩은. 우리가 두렵고 떨려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금요 기도하고 예배 참석해도 그것이 거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후반부에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뭐 갈라디아서 보면 후반부로 가면서 계속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어떻게 종노릇 하고 심지어는 형제들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 obey one another.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순종하라, 서로 받아주라, 용납하라. 계속해서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다른 사람들이랑 부딪히지 말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는 아주 좋아요. 열심을 내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런 건 너무나도 잘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사람들이랑 좀 부딪히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It's okay. 뭐 그럴 수도 있지. 상처를 주는 사람도 It's okay. 상처를 받는 사람도 It's okay. 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의 라이프에 대해서 우리 모습에 대해서 별반 생각을 하질 않아요. 구원받는 그 자체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말 삶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그런 순종이 오비디언스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자다. 우리는 또한 어떤 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나그네다. 흩어진 나그네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은 자다. 여기 보면 이 핏뿌림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제사 의식에서 쓰여진 말이죠. 피를 뿌렸다. 제사를 동물을 잡고 제사에 그 잡은 그 동물 가지고 이제 피를 뿌리죠. 근데 출애굽기 24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또 반은 단에 뿌렸대요. 예, 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렸대요. 백성에게 뿌려서 가로되 이는 뭐 여호와께서 피를 뿌려요. 여러분 단에 뿌리고 정결의식을 합니다. 우리의 죄가 죄사하고 정결케 되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걸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의 죄가 용서받고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되는 거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역이 미리 예표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영원한 구속의 제물로 드리시는 예수님의 그 희생제사, 예수님의 영원한 구속,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십자가에서의 일이 벌써 십자가에서 구속의 그 일, 행하신 일이 벌써 오래전에 바로 이 동물제사의 예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에 다 자기 자신을 단번에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죠.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속죄죠. 영원한 속죄죠. 우리가 고난주간에 그 영원한 속죄의 의미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인해서 그 핏뿌림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과 우리가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피흘림, 이 핏뿌림이라는 것이 바로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핏뿌림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핏뿌림, 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속받고 깨끗함을 받은 것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생각하며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불순종했을 때, 우리 자신을 벌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자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이 어떤 자인가 영적으로 저는 생각해봤어요. 내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마치 예수님, 나는 죄를 짓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그 피로 나는 얼룩져 있는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나의 모습이, 나의 죄된 모습이 범벅이가 되어 있는 그런 자가 아닌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피로 내 몸이, 나의 죄가, 나의 영혼이 커버가 된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런 죄를 짓고 있나, 나의 연약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피값으로 사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이 범벅이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커버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피로 범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피 보혈을 보신다는 거예요. 피 보혈의 공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forgiven 해주시는 거고 우리의 죄를 you are pardoned 하고 용서하신다는 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그런 것들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forgiven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뿌린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내가 흩어진 나그네인데 항상 죄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피로 범벅이 만들어주셔서 예수님의 아들들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피를 뿌려주신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 그 예수님의 피를, 그 보혈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보혈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담대히 그의 백보좌 앞에 은혜를 돕는 그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 지을 때 예수님의 그 보혈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보혈, 나의 죄를 능히 이기게 하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한 주시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아니 그 전에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포인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택하심이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뿌림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냥 어디 예수 믿나 잘 믿나 보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한 것입니다. 벌써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들에게 뿌려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드시겠다고 벌써 택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여기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은 바로 흩어진 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받을 그러한 것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그 흩어진 나그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고난과 힘들고 답답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특히 초대교회의 사람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핍박받고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될까요? 근데요 이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어려움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면 It's okay 하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뭐라고 했냐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한 없는 어떤 아무런 근거 없이 특별한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undeserved favor. deserve 하지 않고 내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호의입니다. 특별한 호의입니다.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 오는 게 평강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그 결과로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는 그런 흩어진 나그네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 성령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순종함으로 이끄신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뿌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 하나님의 구속사역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로 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